2016년 최고의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들을 위한 팟캐스트 기꺼이 자본가가 되어라. 평범한 사람들도 자본가의 시대를 즐길 수 있도록 럭셔리한 투자의 기술을 알려주는 고품격 팟캐스트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박싱데이까지 미국 유통가에서는 연말에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하는데요. 저 역시도 요즘 해외 유통 사이트에서 호시탐탐 사자처럼 해외 직구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크리스마스를 위해 미국 의류 사이트에서 50% 할인을 받아 옷을 좀 구입하려고 하는데 말이죠. 고민이 생겼어요. 아쉽게도 원달러 환율이 작년 같지 않더라고요. 오늘 찾아보니 환율이 약 1200원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 작년에 달러가 1000원 정도 할때 많이 사둘 걸 그랬나 봅니다. 아마 이 팟캐스트를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직구에 관심이 있거나 무역업에 종사하셔서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피부에 와닿네요. 환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청취자를 대표해서 직접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자본가 수업을 들려줄 헬릭 씨의 답변이 기다려집니다.
그에게서 짐승 같은 투자자의 시크릿을 마음껏 뽑아내세요.
안녕하세요, 헨릭입니다. 오늘은 그럼 환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친구들끼리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달러를 모으기도 하고 해외 직구를 하기 위해서도 외화를 사두는 것 같은데요. 외화에 투자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원화를 외화로 바꿔서 현찰로 가지고 있어도 되고, 금액이 좀 크다면 외화 예금 통장을 개설해서 통장에 넣어놔도 됩니다. 일반 분들에게는 쉽사리 추천하지 않지만, 투자하고자 하는 액수가 많이 크다면 파생상품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지요.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할 것은 환전할 때 수수료가 조금 발생하고, 외화를 살 때와 팔 때의 가격 차이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은 여행 나갈 때 환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공항에서 급하게 환전하기보다 잠깐 시간을 내서 근처 은행에서 환전하게 되면 여행지에서 드실 점심 식사 비용 정도는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소한 지식 외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어요. 달러를 언제 사두면 좋으냐? 그 타이밍에 대한 힌트를 줬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환율이 결정되는 주요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무역을 해서 흑자가 얼마나 많이 났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여행 나가서 쓴 돈이 많은가, 아니면 반대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와서 쓰는 돈이 더 많은가, 해외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는가, 아니면 국내 투자금이 해외로 더 많이 유출되는가, 그 밖에도 다른 나라들과 금리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 등을 비롯해서 정치 외교적 변수도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꽤 많기 때문에 일반 투자가들이 외환 투자를 친숙하게 접근하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은 보통 시세 차익을 노리고 외환 투자를 접근하기보다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평소에 달러가 싸다 싶으면 보유한 자산의 몇 퍼센트 정도를 조금씩 외화로 바꿔두는 방식으로 외환 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는데, 보통 1,000원에 가까워지면 조금씩 달러를 사두는 전략을 많이 쓰죠. 그러나 항상 그런 방법이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7년쯤에는 원달러 환율이 900원 가까이 내려간 적도 있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해인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가 오니까요. 급격하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서 1년여 만에 1,500원을 넘기기도 했어요. 보통 경제 위기 때는 환율이 크게 오르는 경향을 보였죠.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를 겪은 적이 있어서 대략 400조 원 가까운 외환 보유고를 갖추고 있어요. 투자 목적이라기보다 일종의 보험에 든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 개인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외화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외화를 사모으시는 목적을 분명히 했을 때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향후에 미국 하와이로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 일단 여행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만약 미국 하와이에 가서 5성급 호텔에 머물며 쉬다 오는 비용이 부산에 가서 호텔에 머물며 쉬다 오는 비용보다 오히려 더 싸다. 그리고 똑같은 모델의 TV를 사는데 한국에서는 100만 원이 필요한데 해외 직구로 구매하게 되면 50만 원어치만 달러로 환전해도 살수 있다. 이런 품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한국의 물가가 비싸졌거나 혹은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저평가된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달러를 사는 것을 한 번쯤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작년에 한국에서 직구 열풍이 거세게 부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품목을 비교해 봤는데 공산품이나 의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해외 직구로 구입하는 것이 수수료나 배송료를 감안하더라도 정말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달러를 조금 사뒀습니다. 결국 달러를 사서 이익을 얻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외환에서 큰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다기보다 어쩌면 재미로 산 거라고 보는 게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외환 투자를 대하는 무조건적인 정답이라기보다는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경제의 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사고를 거친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투자를 접근하는 것이 투자에 대해서 좀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제 개인적인 노하우를 알려드리기 위한 측면이 더 큽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해외에 놀러 가겠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예전보다 많이 싸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럼 100만 원 어치만이라도 달러를 비축해 두자라고 생각하면 재미있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외화를 보유하다 보면 해외 경제에 친숙해지거나 투자 지식을 쌓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여유가 되시면 크지 않은 금액으로 외화를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투자의 클래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것이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방법을 트레이딩의 세 번째 카드인 기다림과 연관 지으면 보다 깊이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로페셔널 투자가들은 거래 상대방이 강한 상대이거나 정체가 불확실하다면 아무리 상대방이 제시하는 가격이 싸더라도 투자 결정을 섣불리 내리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결국 싸게 산다는 말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나약한 거래 상대방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 투자가들만 나약한 거래 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심지어 기업이나 국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내외의 짐승 같은 투자가들에게서 나약한 거래 상대방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IMF 시절이었죠. 그때는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엄청 추락해서 원달러 환율이 2천 원 가까이 되었고 채권, 부동산, 주식 할것 없이 전반적으로 대폭 평가절하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외환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부동산이나 주식을 헐값에 팔아야 했던 분들은 타격이 적지 않았죠. 반면 외화를 많이 가지고 있던 외국인들이나 한국 사람들 중에 당시 한국 기업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수할 여력이 있었던 투자가들은 짧은 기간 동안 몇 배의 수익을 올렸던 케이스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IMF를 몇년 만에 극복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가능했던 거였습니다. 엄청 드문 케이스지요. 해외 투자가들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초특급 모범생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작년에 월드컵을 개최했던 브라질 아시죠?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3년에 브라질 경제가 어려웠는데요. 그때 국내 투자가들 사이에서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 당시 브라질 헤알화 환율이 폭락했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브라질 정부가 국채 금리로 9%가 넘는 고금리를 보장한다고 하기도 해서 인기를 끌었죠.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마치 지난 우리의 IMF 시절을 떠올리면서 브라질 경제의 위기 뒤에는 회복이 곧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한 셈이죠.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전략이 통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쉽게도 2년 전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투자 원금은 지금 반토막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원금의 절반도 못 건진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브라질 경제가 더 심각해진 거죠. 브라질 헤알화의 가치는 2년 전보다 30, 40%더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례를 보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 또 그것과 연관된 나약한 상대방이 다가오길 기다리는 것,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혹해서 투자한 뒤에 그 투자한 자산이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간단한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년 전 브라질 국채에 대한 투자는 어떤 면에서 리스크 요소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좋은 대답을 할수 있다면 첫 번째 클래식 투자의 스킬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간 날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투자에 대한 고민 상담을 보내주시면 엄선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고민 내용을 잘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book@henrik.co.kr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청문회는 팟캐스트에서 쭉 이어집니다.